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8장.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내려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으로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다는 데까지 바쳤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힘에 넘치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 특권에 자기들도 한몫 끼게 해달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그가 이미 여러분 사이에서 시작한 이 은혜스러운 일을 마저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성과 또 우리에게서 배운 사랑에서 여러분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을 돕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돈을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들을 돕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준 열정과 견주어서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부요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여러분은 누구보다 앞서 돕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여러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기꺼이 바치고 싶어하던 그 열성에 걸맞게 이제는 힘 닿는 대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치고 싶어 바치는 것이면 가진 것에 따라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까지 바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쪼들리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두가 고르게 나누어 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서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나중에 그들이 살림이 넉넉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고르게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에게도 넘치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쏟는 것과 같은 열성을 디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디도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 달라는 우리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디도에게 형제 한 사람을 딸려 보내려 합니다. 이 형제는 힘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형제입니다. 또한 이 형제는 우리가 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때에 우리와 같이 갈 형제로 여러 교회가 뽑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형제들을 돕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낸 것은 이 많은 헌금을 다루면서 아무에게서도 뒷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일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과 함께 형제를 또 한 사람 보냅니다. 우리는 그가 열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되어 더더욱 열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료로서 여러분을 위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형제들은 여러 교회가 뽑아 보내는 대표들로서 그리스도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보낸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결코 헛자랑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1장.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예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 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 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는 녹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있고 또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을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성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내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 서 있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그들과 똑같이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쪽 생물들의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는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힘찬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도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이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았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드리웠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을 덮기 위해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멈추어 서 있을 때에는 날개를 드리웠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을 덮기 위해서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형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치열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어떤 자세로 숨길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디모데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일꾼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는 깨끗한 도구로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툼보다는 온유함으로 일깨워 생명의 진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도구가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했는데 이 땅의 어느 집보다 큰 집은 이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표현을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 중에 과연 어느 집, 어느 가문이 하나님의 집보다 큰 집이 있겠습니까? 예수도의 피를 나눈 온 인류가 함께하는 가정이요 집이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20절 상반되는데 어찌 보면 크지 않은 우리 교회 형편에서도 지체들이 이렇게 그릇들처럼 귀중한 역할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또 당장에는 꼭 있어야 할 그릇이 없는 것도 안타까움입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 종류보다 중요한 것이 또한 쓰임에 있어서도 각각 다릅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0절 하반절에라는 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1절에라고 하나님의 의향에 따라 사용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릇의 사용에서 귀하고 천하게 사용되는 것이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인데 앞 구절의 표현과는 또 다른 의미를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집인 교회는 어둠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천국은 빛으로 비유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이나 23절에서 24절에 완성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막론하고 늘 정결함과 깨끗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깨끗함보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 깨끗함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인데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면 이단 사상,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잃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삶의 정결함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하는 것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감격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쓰임받는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 하반절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는 그릇은 거룩할 것이라는 의미로 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간 교제하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여 하나님께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기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당부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피해야 할 항목과 반대로 따라야 할 신앙의 기본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생명 없는 혈기에서 나올 수 있는 변론이나 말다툼은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세 가지의 당부를 보게 됩니다. 피하고 따르라 버리라는 직접적인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이죠. 먼저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젊음의 때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음식에서부터 지식이나 명예나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뒤에 연결되어지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경계한 바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했는데 우리 개개인 서로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협력하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2절 하반절인데 이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였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역사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고 믿음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신뢰라면 사랑은 용납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포용하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이고 화평은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3절인데 이것은 디모데전후서는 물론이고 디도서에서도 거듭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경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4장 7절, 6장 4절, 6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4절, 디도서 3장 9절 같은 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서의 신앙적 토론이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변론이나 다툼이 무익한 것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24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온유하며 온유함으로 라는 자세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4절인데 주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들, 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구약성경에서부터 보는 대로는 다니엘서 9장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아모스 3장 7절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위임받은 중보자로서 나타내야 할 행동을 제사장적인 역할에서의 모습이 이래야 함을 격려하는 겁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모든 일반적인 기도인의 별명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을 따르자면 다투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본래 온유는 천국 백성의 성품임을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승이요 구세주이신 예수도의 성품이 이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런 권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로마서 12장 18절의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됨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것 역시 세상 지식을 잘 전달하는 교육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 원리를 잘 전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것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붙여지는 권면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5절에 한 것으로 온유의 한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훈계하다 하는 것은 잘못을 꾸짖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가르쳐서 상대가 가진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되어 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자세는 쉽지 않은 것임에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5절 하반절에 사실 회개는 사람 스스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회개는 단순히 마음으로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즉 현재 자신의 상태가 옳지 못함을 깨닫고 탕자처럼 일어나서 돌이키는 결과에까지 이를 때 비로소 회개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임마누엘의 자세로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가져다주는 결과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26절인데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처신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실적인 현실을 돌아보도록 하는 중요한 믿음의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자신이 잘못된 상태에 있음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그런 상태에 그대로 머물려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남입니다. 또 그러한 결과가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는 기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역대상 제29장에 다음과 같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유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유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으며 그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정된 초점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과하신 것이다. 필터링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죄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병과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그 후 바로 왕의 신하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는 2년이나 요셉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후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요셉의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던 사람 요셉의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고통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보고 계시니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여 주신 평화 시험 가운데
저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우리 세대는 역사상 유례 없이 무언가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찾을 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이 있을까요?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한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것은 잠시 피었다 시드는 꽃처럼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맙니다. 세계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만큼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박탈당하고 금지당한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대한 목적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주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어가는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하필이면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아니면 곧 나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 Thank you.